고린도전서 5번 메시지.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2.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유일한 해결책을 더 충분히 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천 개의 구절 가운데 이 문제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세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은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빛빛춤 안에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인종이나 국적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라와 인종을 자랑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인종이나 국적으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안에서는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로 알려져 있고 헬라인들은 그들의 문화, 특히 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 또는 유대인에 대한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 사람 안에는 종교나 또는 어떤 특별한 문화이든 간에 문화가 자리 잡을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마뉴시고 마뉴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리스도가 마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강한 근거를 제시해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일이며 모든 것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종이며 우리의 국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이 어느 인종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다면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인종에 속해 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에서부터 우리가 중국인이나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이나 뉴질랜드인이나 미국인이나 또는 그 밖에 어떤 국적도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분열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인종의 회원들이 어떤 소송에 승소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대성당에서 집회를 가졌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회 중에서 다른 인종 그룹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그 후 바로 대성당 앞에서 서로 다른 인종의 회원들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집회 후에 그러한 대립이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한 처사는 세 사람의 본성에 전적으로 반대됩니다. 세 사람인 교회 안에는 피부색에 근거한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적색인도, 갈색인도, 황색인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세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며 마뉴이시며 마뉴 안에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그는 그들에게 마뉴를 포함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의 배경을 볼 때 바울은 정통적이고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는 그는 헬라인들과의 모든 사교적 접촉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세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다. 세 사람 안에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로 짜여진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에 대해 증거해 왔지만 너희들은 옛 사회적 신분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고집하고 있다. 너희들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마뉴를 포함한 중심으로 취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나의 종교를 떨쳐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만을 높인다고 선포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집착하고 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 안에서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앞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나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은 유대 종교나 헬라 철학을 관심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관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분깃. 골로새서 1장 12절은 너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의 분깃이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게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의 분깃이라는 단어는 누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누림이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분깃이신 그분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침례나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것들도 그리스도 자신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리나 행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인격만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집회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회를 누린다고 말하기보다 집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간증해야 합니다. 집회 자체를 누리는 것과 그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들이 있는 지방에서의 집회가 다른 곳의 집회보다 더 좋다고 자랑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의 집회를 누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지방이나 또는 어떤 다른 곳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평가에서 모든 지방은 다 낮춰줘야 합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분깃은 어떤 특정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분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만유를 포함한 분.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많은 것이 되심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산떡과 문과 목자이시며 또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더구나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분일 뿐 아니라 깊고 넓고 무한한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나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열거된 그리스도의 면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19면들을 언급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항목들을 열거하고 간단하게 언급할 것입니다. 1. 능력. 1장 24절에서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것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혜. 1장 2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지혜는 계획과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계획하기 위한 지혜가 되시며 또한 계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이 되십니다. 3. 의로움. 1장 3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의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4. 거룩함. 30절은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것으로서 혼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관계 있습니다. 5. 구속. 1장 3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구속함입니다. 이것은 장래를 위한 것으로서 특히 우리 몸의 구속에 관계됩니다. 6. 영광. 2장 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오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장래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7. 하나님의 깊은 것. 2장 10절에서 바울은 그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면은 우리의 체험과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8. 하나님의 건축의 유일한 기초. 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닦아두신 유일한 기초이십니다. 누구도 다른 기초를 닦을 수 없습니다. 9. 유월절. 5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유월절 양일 뿐 아니라 유월절 전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누룩 없는 떡. 5장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11. 신령한 음식.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신령한 음식이십니다. 12. 신령한 음료. 10장 4절에서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령한 음료이십니다. 13. 신령한 반석. 10장 4절에서 바울은 또 그들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매맞은 그 반석은 생수를 흘려 내보내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맞은 바 되어 깨어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14. 머리. 11장 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머리이십니다. 15. 몸. 12장 1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또한 몸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머리일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짜여져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는 머리이며 동시에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몸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16. 차별매. 15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그는 또다시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또한 첫 열매인 것입니다. 17. 둘째 사람. 15장 47절에서 바울은 둘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18. 마지막 아담. 15장 45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첫 열매요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첫째와 둘째와 또한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와 같이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19. 생명 주는 영. 15장 45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이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열아홉 가지 항목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분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기를 예로써 사용합니다. 전기가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기의 흐름이 없다면 그 설비는 실제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으로서의 그분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머리와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음료와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열쇠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한 것을 거듭 지적해 왔습니다. 이 교통은 실제적으로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교통은 놀랍고 탁월한 상호관계입니다. 그것은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모른다면 우리에게는 그 교통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생명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통은 아들의 교통일 뿐 아니라 그 영의 교통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아들의 교통은 결국 그 영의 교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영과 한 영이라면 우리는 이 교통의 누림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영이라는 방면을 포함한 19가지 면에서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앞에 18 항목들은 생명주는 영 안에서 체험됩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수업할 때 이 중요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극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 방면들로 나타난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들에 관해서 기도하고 교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중심이며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여러가지 방면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지적한 후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그 영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모든 면들을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실제화시키고 적용시키고 효력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와 한 영 될 때 우리는 모든 방면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가련한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상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풍성 대신 대부분의 믿는이들이 쓰레기나 진흙 덩어리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름으로만 있을 뿐 그들의 체험 안에서 그들의 누림이 되신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는 모든 믿는이들로 인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측면에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립니까? 당신은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여러 방면으로 그분을 누립니까? 나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누립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여, 당신은 내게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당신은 나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며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영광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러한 깊이로서 당신 자신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빛을 받는지 물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빛을 받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조차도 내가 그분을 얼마나 누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는 기도해 왔습니다. 주여, 당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이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과 자신을 내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체험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내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을 때 내게는 새롭게 할 말이 있게 됩니다. 더욱이 내가 말할 때마다 새로운 빛이 온다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근원이 아니라 근원은 매일매일 내가 누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라이프 스터디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 대한 하나의 예시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빛은 내가 고린도전서의 각주를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날 오후 쉬고 있을 때 왔습니다. 저절로 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밤 메시지에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런 다음 나는 고린도전서가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의 예시라는 것에 관한 말로 메시지를 펼쳐야 한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완전한 윤곽을 제시한 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과거 체험과 현재 누림의 결과로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주의를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 같은 것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 책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와 그 금촛대와 생명나무의 누림과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은 것에 당신의 주의를 집중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음. 우리는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그리스도의 참여 안으로 부르셨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통을 누리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일한 이름, 다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물이나 장소 이름을 생각하는 것에서 돌이켜 우리의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의 일면입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십자가가 행하는 첫 번째 역사는 우리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의 관찰에 의하면 형제들은 보통 자매들보다 끝내는 것에 대해 더 자발적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보낸 나의 연안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로 자신을 기꺼이 끝내고자 하는 자매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결혼식이 끝내는 것임을 아십니까? 한 자매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머리를 덮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덮는 것은 끝냄과 장사의 표시입니다. 한 자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녀는 결혼식 때 머리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결혼한 자매는 자기의 성을 버리고 다른 성, 즉 남편의 성을 붙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끝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이요,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끝냄입니다. 체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누릴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끝나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가 역사하여 우리를 끝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끝내는 것 가운데 안식하며 거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의해 끝나는 것마다 구속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격려가 되는 일입니까? 구속의 누림은 끝냄의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들이 끝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누림이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생활과 특히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혼란들을 해결합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결혼 생활은 아주 혼란스럽고 성가신 일이며 매우 당황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혼란과 문제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직면하는 혼란을 제거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기구, 즉 자르는 칼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결혼 생활에 얽히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잘려질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뒤얽혀지지 않게 됩니다. 인간 생활은 문제와 혼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거리와 말썽거리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랑 가정 생활에서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하면 협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얽힌 것을 푸는 수단이 됩니다. 한 형제와 그 아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십자가로 당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천연적인 사람은 즉시 협상하고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이러한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기쁨 속에서 내가 말하거나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나의 유일한 필요는 십자가로 가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와서 공급함으로써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교회생활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선호이며 선택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합당한 이해, 즉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것은 무엇이든지 끝내기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취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이고 문화적인 지각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